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오늘 복음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오늘 복음에서 무엇이 나에게 거슬립니까? 포도원 주인의 처사가 거슬립니까?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기준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기준과 다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보내야 했던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시간에 대해서도 값을 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포도밭 주인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장처에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포도밭 주인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장터에 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른 아침 9시쯤, 12시, 오후 3시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갔습니다. 포도밭 일이 급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라고 하는 주인의 말에는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보내야 했던 이들이 지닌 마음의 무거움과 괴로움,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에 대한 공감이 서로 있는 듯합니다. 주인은 장터에 가서 하루 종일을 허송세월을 하며 희망 고문을 해야 했던 이들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잡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받아마땅한 한 데나리오는 하루 종일을 암울한 표정으로 지내야 했던 아픔에 대한 보상으로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던 포도밭 주인의 처사 이면에는 하루 종일을 실업자로 보내야 했던 이들의 삶의 고뇌에 대한 공감과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중에 온 이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밭 임자에게 달려와 투덜거리던 사람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비롭게 맞아준 아버지의 처사를 못마땅해 한 큰 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비와 해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과도 흡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는 살면서 겪는 이들을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짐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어떻게 세속의 비전에서 자비의 비전, 은총의 비전으로 넘어갈 것인가? 무엇이 은총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과 자유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로운 당신 마음을 담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거기에 자유와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1분 교리 임난 신부입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거룩한 책입니다. 성서는 고통과 슬픔, 절망과 불안, 좌절로 얼룩진 인류의 비참한 역사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산 증언의 기록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죽음, 정의와 자유, 고통 등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주며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보다 성숙되고 더 사랑할 수 있으며 바르게 사는 것, 보람있게 사는 것, 즐겁게 살고 더불어 사는 참된 길을 제시합니다. 뉴먼 추기경은 만일 당신이 오늘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면 신문을 읽어라. 그러나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알고 싶거든 성서를 읽어라 라고 성서 읽기를 강조하셨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목소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갈피. 며칠 전 받은 선물 포장을 벗기다 빵봉지 매듭에 있을 법한 철끈을 탁자에 올려두었다. 책상에 두기에는 어딘가 어색하고 필통에 넣어두자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막연히 별다른 생각 없이 철끈을 탁자에 올려두었다. 그 탁자는 소파 옆에 있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나는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철끈으로 책에 갈피를 꽂아둔 채 화장실을 다녀왔다. 얼른 책을 다시 펼쳐 읽으려던 찰나 글은 눈에 더 들어오지 않고 이상하게 화장실을 가기 전 임시로 만들어둔 갈고리 모양의 갈피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철끈으로 된 갈피야 내 마음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외부의 물리적 힘이 없이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줄 것만 같은 기분. 언제든 필요하면 나는 변하지 않고 이곳에 있을게요 하고 말하는 사람처럼 든든하게 갈피가 꽂혀있다. 나는 철근을 보며 사람들에게 내가 금방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너무 필요해서 나를 찾는 날이면 머리를 싸맬 이유도 없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밤, 떠오른 날을 금방이고 찾아 몇 번이고 더 곱씹었으면 했다. 책장에 꽂아준 책처럼 언제든 나를 찾아볼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는 일이라면 나는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에서 어느 때고 찾아볼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다. 잘 살아온 인생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안온해지는 마음. 그렇게 한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중생들이 연주합니다. 기쁨의 알렐루야입니다. 28번 골랐습니다. 뿌리가 세상을 덮쳐도 서울 가톨릭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향유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시온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카톨릭 뉴스입니다. 요르단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 2000주년 기념 행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2030년에 열리는 기념 행사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순례지로서 요르단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자파르 하산 요르단 총리는 8월 10일 예수 그리스도 세례 2000주년 기념행사 준비국가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은 기념행사와 연관된 사업들을 감독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30년은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알마그타스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푼 것으로 전해지는 시점으로부터 2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알마그타스는 요르단과 건너편 베타니아로도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지입니다. 국가위원회에는 카톨릭과 그리스도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등 교회 지도자들과 요르단 정부 장관들, 지역사회 대표들, 알마그타르 세레트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위원장은 하산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구입 여건이 최근 4, 5년 사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탈리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전국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은 6.7로 장기 평균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 말 최고치였던 9.8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20%의 주택 계약금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8.9년으로 장기 평균인 9년보다 짧아졌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 후 안정된 가운데 소득은 증가했고 모기지 금리도 고점보다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소비 대비 비율은 40%로 장기 평균 42%를 밑돌았습니다. 임대료 역시 가구소득의 25.5%를 차지해 약 10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타우랑가, 웰링턴의 주택 구입 부담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반면 크라이처치와 더니드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돼 개선폭이 작았습니다. 퀸스타운과 인버카길은 여전히 전국에서 주택 구입 부담이 큰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보안국 SIS 2026년 안보 위협 환경 보고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대규모 간첩 활동이 적발된 유일한 국가로 언급하며 중요 자산과 첨단 기술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공산당 산하 연구기관인 자금성 천문대가 위장 명분으로 뉴질랜드 기업을 속여 지상 기반 우주시설을 설치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SIS는 이를 차단했지만 비슷한 시도가 다시 있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기업과 대학들이 우주기술 분야의 이중용도 기능성을 인식하고 거래 상대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만큼 안보 우려와 경제 외교 관계 사이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측은 SIS 보고서를 날조되고 과장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활동이 모두 선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뉴질랜드 기업들은 중국과의 합법적이고 중요한 교류를 계속하면서도 민감한 기술과 핵심 인프라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프의 Pulse of the Nation 여론조사에서 최근 국민당 내부의 지도부 갈등과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 신임 투표가 유권자들의 지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는 록슨 총리가 두 번째 지도부 신임 투표에서 승리한 다음 날 실시됐으며 정체 응답자의 거의 3분의 1이 이번 사태로 국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10%가 투표 의향이 낮아졌다고 답한 반면 38%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답했고 52%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슨 총리는 이번 사태가 이미 끝났다며 노동당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고 선거에서 국민당과 노동당 사이의 선택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슨 총리는 이후 자신에 대한 지도부 도전을 주도했다고 비난한 크리스 펭크 의원을 장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국민당 내부에서는 펭크가 독자적 행동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마크 미첼 장관은 이번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유권자들에게 달려있다며 이제 선거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 골드스미스는 국민당 규정 때문에 카이파라키 마우랑이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지역구는 국민당의 텃밭 지역구로 현재 정직 장관이자 고위 국회의원인 크리스 펭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당 당규에는 총선에서 특정 지역구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같은 총선에서 다른 지역구 후보로 지명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긴급 의원총회 이후 핑크의 모든 직책을 승계한 골드스미스는 화요일에 안전한 지역구 출마를 잠시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앱섬에 남는 것이 확실히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보 지명 마감이 임박했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시사했었습니다. 그는 앱섬 선거구를 사랑하고 언젠가는 그곳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하며 유권자들에게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 국민당에 두 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와 사회개발부 장관이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 지급 오류로 피해를 본 수천 명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긴급하게 통과된 법 개정으로 일부 복지 수급자는 52주마다 자격을 재확인해야 했지만 연금 수급자와 퇴역 군인에게 자동 지급돼야 하는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이 지급 중단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사회개발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연금 수급자와 퇴역 군인 1만 4,862명이 영향을 받았고 그 가운데 약 4,000명에서 6,000명이 시정 조치를 필요로 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지급이 재개됐으며 받지 못한 금액도 소급 지급됐습니다. 루이스 업서튼 사회개발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고 끔찍한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장관은 연금에는 소득심사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을 중단해서는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역시 유감을 표하며 우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돈을 돌려받도록 한 뒤 사후 검토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큐리 에너지는 향후 1년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이 연간 물가 상승률을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큐리의 스튜 해밀턴 최고 경영자는 송전 배전 비용 인상분은 대부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겠지만 에너지 공급 부분의 요금 인상은 CPI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의 6월 분기 연간 물가 상승률은 4.1%로 올랐으며 전기 요금은 1년 동안 12%나 상승했습니다. 전력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의 평균 전기 요금도 6.8%로 올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요금이 오른 가구의 경우 평균 인상폭은 8.7%였습니다. 머큐리는 도매 전략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향후 요금에 점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밀턴 CEO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률이 CPI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머큐리는 6월 결산에서 3억 2,1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10억 6,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물주택수가 많고 저조한 거래량이 이어지면서 겨울철에도 매수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미판매 주택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이 봄철로 접어들면서도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매물 재고 관련 지표는 모두 지난해 7월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신고된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겨울에도 매수자들이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사이트에 등록된 주거용 매물은 33,252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9.3%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에서 7월 말 기준으로 매물로 제공된 주택수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즉 매물 재고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미판매 매물의 적체, 즉 한 달 넘게 시장에 나와 있지만 팔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주택의 수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인터넷.co.nz는 7월 말 기준 미판매 매물 적체량이 약 225,5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12.6% 증가한 것으로 적체량 역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이지연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M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 방송됩니다.
나의 신앙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이런 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다 가는 거, 다른 집 이삿짐 오르내리는 거, 아이들 자전거 타는 풍경 등등 보다 보면 왠지 그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누군가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어에는 아예 창문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사색에 잠기는 모습을 뜻한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시간 내서 따끈한 차 한 잔과 함께 창문하기 어떠신가요? 날신앙 체험 들으신 곡은 박성희가 부른 위로였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요. 가톨릭 평화신문 제7회 신앙체험수기 응모자 가운데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수원교구 영통 성요셉본당 황민영 사도요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태 신앙인이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었고 그런 부모님 손을 잡고 주일학교 미사에 다녔다. 마치 숙제를 하듯 억지로 끌려갔던 기억도 있다. 그게 참 싫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온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내와 나는 5년간 연애를 한 끝에 결혼했다. 교우 집안에서 자란 나와 달리 아내는 신앙이 없었다. 자기야, 결혼하면 같이 성당 다닐 거지? 주일에 나 혼자 미사 드리기 싫은데.
글쎄, 그런 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얘기할게.
아내의 말을 듣고 아차 싶어서 그 후론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결혼 후에 아내는 자연스럽게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예비자 교리를 받는 아내의 모습은 어릴 적 내가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녔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데는 임신이라는 축복 덕분이었다. 결혼할 때 나는 40대 초반, 아내는 30대 후반이었다.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무사히 임신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주님의 은총으로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찾아왔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당에 나간 것이다. 우리 부부는 매주 같이 미사를 드렸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주말엔 여행지 근처 성당을 찾아갔다. 가끔 너무 피곤해서 주일에 늦잠을 자고 있으면 어김없이 아내의 꾸지람이 들려왔다.
어이구, 어서 일어나.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야 쓰나. 하느님이 퍽이나 이뻐하시겠네.
일부러 농담을 해가며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준 아내.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어느덧 임신 8개월을 지나고 있을 무렵 산부인과에 정기점검을 하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
아기가 평균보다 조금 작고 혈류의 흐름도 좋지 않네요.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 갔다. 일단 입원을 한 뒤 이것저것 검사를 했다. 우리는 많이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밤을 깨우는 고통 속에서 난 기도를 했었지.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 아무 대답도 속에 그분 못 박혀 계신 큰 십자가를 보아
입원한 지 며칠 지난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어떡해? 우리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나 봐. 지금 바로 수술하자셔.
뭐? 갑자기?
근데 수술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된대. 빨리 병원으로 와줘.
부랴부랴 달려가서 의료진의 말을 들으니 지금 급히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도 산모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임신 32주차밖에 안 된 때였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나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아내는 오죽할까? 침대에 누운 채 수술실로 향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나 너무 무서워.
기도하고 있을게. 괜찮아. 무서워하는 아내를 보니 울컥해졌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애써 웃어 보였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담겨 수술실을 나오더니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얼마 후 수술실 앞 모니터 화면에 아내의 이름과 함께 회복 중이라는 글자가 떴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담당 의사와 상담했다.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네요. 32주 된 아기의 평균 몸무게의 절반 정도이고요. 조산이기 때문에 여러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는 마치 책을 읽듯 말했고 나는 애써 덤덤한 척하며 들었지만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다. 드디어 신생아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 인큐베이터 안에는 코와 입에 호스를 주렁주렁 단 작은 아이가 있었다. 아기의 고통이 나에게도 전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아가야, 힘들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네가 태어나자마자 고생이구나. 아이고, 손이랑 발이 길쭉길쭉한 게 나랑 똑 닮았네. 아기와 첫 만남 후 병실로 돌아와서 아내에게는 그저 아기가 작고 귀엽다고만 전해주었다. 아내도 의사에게 들어 아기의 상태를 알고 있었을 텐데 내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은 하루에 단 한 번이다. 나는 아직 회복이 덜 된 아내와 함께 가서 아기를 만났다. 아내는 수술 부위가 아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도 아기를 보고 싶어 했다.
어머, 손이랑 발이 오빠랑 똑같아. 우리 아기 아빠 닮았구나.
우리는 병원 안에 있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 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으니 주님께 기도드릴 뿐이었다. 하느님, 우리 아기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왔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게 부디 도와주세요. 내가 아는 기도문이란 기도문은 다 떠올려 바치면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이면 면회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내와 번갈아 가며 아기를 보고 오는 날이 반복되었다. 아기가 태어나고 3일째 되는 날 밤 11시 30분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울음을 그치고 눈물
휴대전화 화면에 병원 전화번호가 뜬 것을 보자마자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보호자분, 아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금 빨리 오세요.
급히 중환자실로 갔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수한 약물을 주입하고 그 작은 아기의 가슴을 눌러가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부디 산소 포화도 수치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15분쯤 후 수치가 간신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기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서 뒤돌아서 눈물을 훔쳤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다행히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요.
한 시간 정도 아기를 바라보고 있으니 아기의 가쁜 호흡이 잠잠해졌다. 하지만 우린 차마 집으로 갈 수 없어서 병원 로비에 앉아 간절한 마음으로 천천히 주님의 기도를 바쳤다. 그렇게 30분 정도 앉아 있었을까? 또다시 휴대전화가 울리는데 뭔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다. 시간은 새벽 1시 30분.
상태가 다시 안 좋아졌어요. 지금 올라오셔야겠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또다시 응급처치를 하는데 이번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30분 넘게 걸렸다. 심폐소생술을 받는 아기도 힘들고 지켜보는 우리도 괴로웠다. 오늘은 그냥 병원에서 밤을 새야겠다는 각오로 아내와 나는 손을 꼭 잡고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어느덧 새벽 5시 나는 일단 출근을 해서 업무 인계를 한 뒤 조퇴를 하고 다시 오기로 했다. 회사로 출발하기 전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며 당부했다. 아빠, 회사 갔다가 금방 올게. 조금만 더 힘내. 그 순간 아기가 눈을 뜨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에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빠가 간다니까 한번 보고 싶었나 봐.
아기는 먼저 아내를 바라본 다음 옆에 있는 나에게로 시선을 옮겨주었다. 몇 초간의 눈맞춤. 그게 아기와 우리의 첫 교감이었다. 힘겹게 뜬 아기의 눈은 너무 예쁘고 귀여웠다. 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내에게 말했다.
나 진짜 금방 갔다 올게. 좀 이따 내가 오면 자기는 집에 가서 좀 쉬어. 아기 옆엔 내가 있을게. 그때까지
자기가 조금만 힘내줘. 알았지? 병원을 나서자 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었다. 서둘러 회사에 가서 그날 업무를 빠르게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였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일부러 서둘러 말을 건넸다.
어, 여보,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2시간 내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아기가 또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40분이 지나도 안 좋아져서 어떡해 우리 아기.
잠깐 와주었던 아기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지금은 아기가 힘들어하지 않고 편안한 모습이라는 아내의 말에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엉엉 울었다. 새벽에 아기가 힘겹게 눈을 떠서 나와 아내를 바라봤던 게 아마도 마지막 인사를 하려던 걸까. 바로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갔다. 아기의 사망 수속을 밟고 옆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듣고 안치실로 옮겼다. 우리 아기 이름도 없이 보내긴 싫어서 이름을 짓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다. 동사무소 직원이 아이 탄생을 축하하며 이런저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데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삼켰다. 다음 날 수원의 한 화장터에 도착한 우리는 아기가 입관되어 있는 작은 상자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저희 아기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늘나라로 먼저 가오니 부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편안한 안식과 은총으로 거두어 주소서.
묵주 기도의 환희의 신비 내용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임신의 축복, 그리고 빛의 신비처럼 종교가 없던 아내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기를 떠나보내면서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건 영광의 신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따뜻한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야겠다고 결심했다. 10월 말 날씨치고는 너무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다. 화장이 끝난 뒤 아내와 나는 우리가 살던 신혼집 근처 호수공원으로 가서 코스모스가 활짝 핀 길 근처에 유골을 뿌려주었다. 지금껏 주님의 자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신앙이 부족해서 이렇게 벌을 받나 봐. 미안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벌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보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을 헤아려 보자. 아마 우리 아기가 하느님한테 부탁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나라로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기가 떠나고 두 달이 지났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도를 올린다. 하늘에 있는 우리 아기의 안식을 위한 기도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부모님과 친척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다. 또 퇴근길에는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내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청한다. 조금 일찍 세상에 태어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다른 이른둥이 아가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빼먹지 않는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냐고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슬픔 속에만 빠져 지낸다면 한없이 아프고 힘들 거다. 하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시간도 주님 안에서 은총과 평화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단 믿음만 있다면 말이다. 아내의 말대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과 은총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에게 주노라, 조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체험에서는 가톨릭 평화신문 제7회 신앙체험수기 응모자 가운데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수원교구 영통 성요셉본당 황민영 사도위원 형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최준익의 노래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잇따른 유조선 공격 여파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0월 출범하는 한국의 중대범죄수사청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요르단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 2000주년 기념으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2030년에 열리는 기념행사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순례지로서 요르단의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자파르 하산 요르단 총리는 8월 10일 예수 그리스도 세례 2000주년 기념행사 준비국가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은 기념 행사와 연관된 사업들을 감독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30년은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알마그타스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푼 것으로 전해지는 시점으로부터 2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알마그타스는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로도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지입니다. 국가위원회에서는 카톨릭과 그리스도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등 교회 지도자들과 요르단 정부 장관들, 지역사회 대표들, 알마그타스 세레트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위원장은 하산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는 최대 규모로 계획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공사가 인버카길 북쪽 마카레와의 49헥타르 부지에서 시작됩니다. 싱가포르 본사를 둔 데이터 그리드는 화요일부터 데이터 센터 캠퍼스의 수평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국제건설회사 빈치건설의 자회사인 뉴질랜드 HEB건설이 맡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설과 해적 케이블 착륙장, 변전소의 기반 플랫폼은 올해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35억 달러 규모인 이 프로젝트를 두고 데이터 그리드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가장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환경 영향과 물 사용량, 소음 공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우스랜드 지속가능자원연합이 주최한 지난달 주민회의에서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단체 측은 데이트 그리드의 주장이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제안서에도 중요한 세부 내용이 빠져 있다며 일부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매물 주택수가 많고 저조한 거래량이 이어지면서 겨울철에도 매수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미판매 주택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이 봄철로 접어들면서도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매물 재고 관련 지표는 모두 지난해 7월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신고된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겨울에도 매수자들이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사이트에 등록된 주거용 매물은 33,252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9.3%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에서 7월 말 기준으로 매물로 제공된 주택수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즉 매물 재고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미판매 매물의 적체, 즉 한 달 넘게 시장에 나와 있지만 팔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주택의 수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인터넷.co.nz는 7월 말 기준 미판매 매물 적체량이 약 25,5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12.6% 증가한 것으로 적체량 역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거래량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REINZ는 7월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을 잠정적으로 6,090건으로 집계했으며 이는 지난해 7월보다 3.6% 감소한 수치입니다. 높은 주택 매물 재고와 저조한 거래량은 시장이 당분간 침체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적어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수치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새로 시장에 나온 신규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realestate.co.nz에는 7월 한 달 동안 7,698건의 신규 주거용 매물이 등록됐으며 이는 지난해 7월보다 불과 39건, 마이너스 0.5% 적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빠지는 매물의 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시장 이탈 매물이란 매물이 시장에서 완전히 철회됐거나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매물로 등록돼 있지만 더 이상 적극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인터넷.co.nz는 올해 7월 시장 이탈 매물이 약 3,100건이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7월보다 7.6% 감소한 수치입니다. 신규 매물 수가 거의 변하지 않고 시장에서 이탈하는 매물은 줄어든 것은 매도자들이 가격에 대한 기대치를 점차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시장의 경험적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쌓여있는 매물 적체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모든 수치는 한겨울인 7월의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봄과 여름의 거래가 더 활발한 시기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매수자에게 크게 유리할지, 얼마나 많은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지, 그리고 매도자들이 가격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책정하는지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와 사회개발부 장관이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 지급 오류로 피해를 본 수천 명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긴급하게 통과된 법 개정으로 일부 복지 수급자는 52주마다 자격을 재확인해야 했지만 연금 수급자와 퇴역 군인에게 자동 지급돼야 하는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이 지급 중단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사회개발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연금 수급자와 퇴역 군인 1만 4,862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가운데 약 4,000명에서 6,000명이 시정 조치를 필요로 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지급이 재개됐으며 받지 못한 금액도 소급 지급됐습니다. 루이스 업스튼 사회개발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고 끔찍한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장관은 연금에는 소득심사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을 중단해서는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프 럭선 총리 역시 유감을 표하며 우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돈을 돌려받도록 한 뒤 사후 검토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보보안국 SIS의 2026년 안보위협 환경보고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대규모 간첩활동이 적발된 유일한 국가로 언급하며 중요 자산과 첨단 기술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공산당 산하 연구기관인 자금산 천문대가 위장 명분으로 뉴질랜드 기업을 속여 지상 기반 우주시설을 설치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SIS는 이를 차단했지만 비슷한 시도가 다시 있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기업들과 대학들이 우주기술 분야의 이중용도 가능성을 인식하고 글의 상대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만큼 안보 우려와 경제 외교 관계 사이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측은 SIS 보고서를 날조되고 과장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활동이 모두 선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뉴질랜드 기업들은 중국과의 합법적이고 중요한 교류를 계속하면서도 민감한 기술과 핵심 인프라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프의 펄스 오브 더 네이션 여론조사에서 최근 국민당 내부의 지도부 갈등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신임 투표가 유권자들의 지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는 럭슨 총리가 두 번째 지도부 신임 투표에서 승리한 다음 날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자의 거의 3분의 1이 이번 사태로 국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10%가 투표 의향이 낮아졌다고 답한 반면 38%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답했고 52%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승 총리는 이번 사태가 이미 끝났다며 노동당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고 선거에서 국민당과 노동상 사이의 선택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록선 총리는 이후 자신에 대한 지도부 도전을 주도했다고 비난한 그리스 펭크 의원을 장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국민당 내부에서는 펭크가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마크 미첼 장관은 이번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유권자들에게 달려있다며 이제 선거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 골드스미스는 국민당 규정 때문에 카이파라키 마오라니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지역구는 국민당의 텃밭 지역구로 현재 전직 장관이자 고위 국회의원인 크리스 펭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당 당규에는 총선에서 특정 지역구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같은 총선에서 다른 지역구 후보로 지명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긴급 의원총회 이후 펭크의 모든 직책을 승계한 골드스미스는 화요일에 안전한 지역구 출마를 잠시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앱섬에 남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보 지명 마감이 임박했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시사했었습니다. 그는 앱섬 선거구를 사랑하고 언젠가는 그곳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하며 유권자들에게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 국민당에 두 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머큐리 에너지는 향후 1년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이 연간 물가 상승률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큐리의 스튜 해밀턴 최고 경영자는 송전, 배전, 비용 인상분은 대부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겠지만 에너지 공급 부분의 요금 인상은 CPI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의 6월 분기 연간 물가 상승률은 4.1%로 올랐으며 전기 요금은 1년 동안 12%나 상승했습니다. 전력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의 평균 전기 요금도 6.8% 올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요금이 오른 가구의 경우 평균 인상폭은 8.7%였습니다. 머큐리는 도매 전력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향후 요금에 점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밀턴 CEO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률이 CPI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머큐리는 6월 결산에서 3억 2,1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10억 6,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이딴 유조선 공격 여파로 사실상 멈춰서는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17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선박 추적 업체 케이블러 집계 결과 지난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화물성은 5척에 그쳤으며 16일에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직전 주말 통행량은 31척이었습니다. 15일 해협에 진입한 선박 중에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끈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한 인도 국적 초대형 가스 운반선이 있었습니다. 선박 통행은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지난주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가 운영하는 선박 3척이 운항 중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뒤 급감했습니다. UAE는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AIS를 끈 채 이동하는 선박이 있어 실제 통행량은 집계보다 많을 수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기 하루 전 130척 이상이 오가던 수준에는 크게 못미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전쟁 피해 배상 등 자국이 제시한 조건을 수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년 시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 관련해 나는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았다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 쇼쇼를 통해서는 제1 목표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란이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시간에 쫓겨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서 그들은 훌륭한 포커 플레이들이지만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협상에서 속내를 감추는 데 능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이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기 위해 버티기 전략을 펴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중간선거는 내 생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문학상 공모에 인공지능 AI로 쓴 소설이 쇄도하면서 심사 비용이 급증했으며 신인 문학상 존속이 미틀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니혼 게이자 신문 니케이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출판사 하야카와 쇼보가 지난 3월 말 응모를 마감한 제14회 하야카와 SF 콘테스트의 응모 작품 수는 1012편으로 예년 400편 수준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 AI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출판사 관계자는 최소 10편 중 2에서 3편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AI 사용이 의심되는 작품은 처음에는 단락과 단락 사이에 한 줄씩 공백이 있다가 후반부에는 갑자기 문체가 매끄러지며 공백이 사라진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단락 사이 불필요한 공백은 주로 AI가 만든 문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모 전의 응원은 전년 대비 60% 늘어난 731건이었습니다. 가도카와의 라이트 노벨 공모전인 정격 소설 대상은 전년 대비 40%, 신초사의 신초 신인상은 30% 각각 증가하는 등 장르를 불문하고 응모 편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 기준, 조직 정원, 수사관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지난 5일에서 10일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란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지방청에는 보이스피싱 금융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상과를 두는 등 각 지방청에 범죄 유형별 전담 합동수사부서도 설치됩니다. 수원지방청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지방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청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입니다. 검사가 요구하는 보안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는 본청의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의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등을 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9원 7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7원 9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1원 4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내일은 맑습니다. 최고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이지연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공증 변호사 유한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디지털 시니어 무료 1대1 지원 홉슨빌 클럽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 신원 조회를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홉슨빌 볼링클럽 원 메모리얼 파크 라인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 무료 1대1 지원 온웨어 라이브러리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기기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거나 0800-373-646으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에서 12시 올해와 라이브러리 12 모아나 에비뉴 올해와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 1대1 무료 지원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기기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30K 드라이브 알바니에서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